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신 말씀 듣고 새기고 그리고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각하는 관점,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말해주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황당한 이야기라고 안 하고 설교 원고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설교 원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꿨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느낌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황당할 수도 있고 조금 재밌을 수도 있고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정확한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알베스라는 76세 된 브라질의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 있으면 엠바고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은 저기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한 달에 두세 번씩 국경을 넘어서 이웃나라인 파라과이에 다녀왔습니다. 파라과이를 다녀온 다음에는 늘 동네 술집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재미 좀 봤어. 알고 보니 이 알베스 노인은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밀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이 노인 어떤 물건을 밀수하는지 절대 때로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에이, 밀수한다는 자네 그 말, 그 허풍이지? 국경 수비대 감시가 얼마나 대단한데 오토바이로 밀수를 해? 그 허풍이지? 하지만 파라과이 다녀오기만 하면 주변 사람 다 모아서 한턱을 내고 크게 파티를 벌였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도 없는 이 노인이 정말로 밀수를 해서 돈을 버는구나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은 국경 수비대에도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 대원들은 이 알베스 노인이 국경 근처에 나타나면 그야말로 이잡듯이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온몸을 비롯해서 뭐 속옷과 신발까지 조사해, 심지어 오토바이죠. 바퀴까지 분해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는 이유, 사실 그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지대에서 예로부터 오래전부터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노인에게서는 어떤 밀수 물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제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저기 있죠? 오토바이 뒷부분이. 네. 이 할아버지는 언제나 오토바이 뒤에다가 요만한 주머니를 달고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경수비대가 매번 이 주머니를 제일 처음, 가장 먼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에 늘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모래만 잔뜩 들어있을 뿐 어떤 마약이나 다른 밀수품은 전혀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 알베스 노인이 국경을 넘어서 파라과이를 오고 간지 3년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밀수품을 찾다 발견하지 못해서 지쳐버린 국경 수비대 대원이 알베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대체 뭘 밀수하시는 겁니까?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정말로 밀수하기는 밀수하는 게 있기는 있나요? 그 대체 뭡니까? 그러자 알베스 노인이 씩 웃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응, 밀수하는 거딱한 가지야. 오토바이. 반응이 있으시네요? 오토바이. 이해가십니까? 오토바이에다가 무언가를 몰래 숨겨서 밀수를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오토바이로 바꿔오는. 예, 그 방법으로 오토바이 자체를 밀수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훔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과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본문에 대해서 각기 다른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다 했지요? 지난 주일에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즉, 부자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부자가 놓친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부자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 보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놓친 거 무엇이었죠? 첫째? 말씀 안 하십니까? 예. 다들 기억이 나시죠? 첫째?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둘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 다들 알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거죠? 예, 기억이 나시니까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초점을 맞춰서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는 부자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뭔가 하나를 빼본 것 같죠? 지난주 약속드린 그 문제의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좀 화면 주세요. 예, 저것은 지난주 설교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몇 가지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저 그림 속에 11명 혹은 12명의 사람 형상이 들어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확인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있는 번호대로 왼쪽 상단에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사람 형상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6개 그리고 우측 상단에 1개 사람 형상이 있습니다. 만약 그림 맨 밑에 있는 검은색 바닥 부분까지 사람 형상으로 친다면 12개까지 되는데요. 아이고만 나는 모르겠다.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사람의 형상으로 정확히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그만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거지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읽은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이 전부예요. 나머지 22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가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온 거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저 세 구절, 19절부터 21절까지 저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본문 19절부터 21절은요, 부자와 거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았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있는 19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 가운데 있죠. 그런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경계를 이루면서 그런데 앞에 있는 부자의 삶과 그런데 뒤에 있는 거지의 삶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거지는 그와는 다른 대조적인 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거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먼저 부자의 삶. 부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에서 자색 옷.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이 자색 옷은 굉장히 특별한 옷입니다. 지중해에서 자라는 두 종류의 조개. 아, 들어보십시오.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무렉스 브란다리스와 푸르프라 하이마스토마. 아, 이름도 어렵죠? 예. 이 특별한 두 종류의 조개에서 나오는 천연 염료로 물들여서 만든 겉옷이. 이 자색 옷은 고대 세계에서 워낙 고가이고 워낙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족들 그리고 극히 일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고요.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시대에는 이 자색 옷을 오직 황제만 입을 수 있도록, 황제 아닌 다른 사람이 입었다가는 그 즉시 사형, 법으로 정할 정도로 아주 귀하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냥 귀하고 비싸다고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쉽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주후 AD 1세기 로마에서 이 옷이 얼마의 거리가 됐느냐. 자색 옷 한 벌이 가격이 5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당시 서민들이 입던 일반 겉옷의 가격이 50 데나리온. 몇 배입니까? 1000배. 1000배가 비싼, 일반 서민들이 입는 겉옷에 비해서 무려 1000배나 비싼 옷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부자가 입었던 그 다음 자색 옷 다음 고운 배옷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일반 속옷이 아니에요. 속옷인데 이 고운 배옷은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두 배나 더 비쌀 정도로 초고가, 예, 럭셔리의 끝판입니다. 사치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지금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보통 서민들이 입는 옷 겉옷보다 1000배나 비싼 겉옷을 입고 금값의 두 배나 나가는 사치스러운 속옷을 입고서 날마다 매일매일 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부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거지의 삶은 어떠한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20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첫째,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헌데투성이었다는 것은요,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둘째, 부자의 집 대문 앞 땅바닥에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았다. 이 말은 그의 주거 생활이 부자의 집 대문 앞 길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지내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였다. 이 말은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먹고 사는 방법이 딱 하나. 부자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였다. 여러분,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 이 거지의 삶이 거의 무엇과 비슷하였다? 거지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 개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거지의 삶이 개들하고, 동네 개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 거지의 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부자와 거지의 완벽하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생이구나. 부자는 너무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에 비해 거지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 핵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강조하시는 이 거지의 삶의 핵심은 이 거지가 부자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크게 대조된 인생이다.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부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자하고 거지하고 비교하면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살았고 그에 비해 거지는 엄청나게 못 살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전달하시는 이 거지의 삶의 핵심은 잘 들으십시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거지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인생이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거지가 이렇게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본문에서는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거지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하지만 이 거지가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가리켜주는 그 사실을 암시해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거지의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나사로란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유리한 말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과 이 거지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가끔씩 기독교 TV에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사실 이 거지가 이 거진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린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거지를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이셨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거지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거지가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전래 동화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 두 가지 이야기, 저 두 개 이야기입니다. 고운 비단을 입고 사는 부자와 지푸라기 방석 위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 이야기. 두 번째, 부자 세리와 가난한 율법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흥부놀부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자,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때린 사람이 차량대, 흥부의 뺨을 주걱으로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뭐예요?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누구죠? 놀부 마누라. 예. 차량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콩쥐 팥쥐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콩쥐와 팥쥐 이야기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못된 사람이지? 헷갈리지 않으시죠? 다 아실 겁니다. 왜?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기에 나온 두 개의 이야기도요, 우리나라 흥부놀부 콩쥐 팥쥐처럼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두가 딱 들으면 아하,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였어요. 두 개의 이야기 모두 다 잘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만 살짝 바뀌었어요. 등장하는 인물만 바뀌었지 결론 똑같습니다. 고운 비단을 입고 사는 부자 죽어서 지옥 갔어요. 지푸라기 방석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 부자 세리 지옥 갔어요. 가난한 율법사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어떻습니까? 똑같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너무나 유명한 그 이야기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주인공만 살짝 바꿔서 말씀하고 계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결론 아니야. 부자 지옥에 가고 거지, 가난한 거지 천국에 간다. 그 말이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레짐작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는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불려진 게 아니라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이다. 이 거지를 나사로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주목하라. 이렇게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불려질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문이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여러분 삶의 영적인 촉매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나사로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서 본문 22절과 이 구절의 연관 구절을 요약해서 함께, 두 개 화면입니다.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나온 부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 비유와 누가복음 그 앞에 나오는 15장의 비유에 인물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방송 중 화면 주세요. 지난주일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큰아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역시 15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공통점은요, 저기 있는 저 인물의 공통점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너무 유명한 탕자의 비유 나오지요. 그 탕자의 비유와 함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91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떤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어떤 여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저 세 개의 비유의 핵심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이야기의 핵심이 두 개가 두 핵심이 일치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인 양은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여러분 멀쩡하고 얌전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서는 거,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나갔다가 멀쩡한 99마리, 그거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거 해당하면 어떡합니까? 정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이건요, 보통 사람, 평범한 목자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는 여인이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겨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버선바로 달려가서 맞이하고 큰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이것은 모두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99마리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설명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설명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딱 하나,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은 일로 커다란 잔치를 벌인 여인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엄청나게 혼나야 마땅한 탕자에게 오히려 잔치를 벌이며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역시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사로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너희들의 삶의 핵심은 오직 은혜라는 것, 그 사실을 절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과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셔도 좋고요. 또 묵상으로 예, 같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